오늘은 인사를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한번 옆에 분들하고 씩 웃어주세요. 시작. 예, 표정이 아주 묘하죠. 어떤 때는 말하는 것보다 말 없는 게 더 많은 메시지를 담아낼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다시 한번 그래도 심심하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십시다. 우리 지난주는 사도행전 12장을 마치면서 헤롯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도 목격했고 베드로의 투옥과 또 추록도 기적처럼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맞이했던 결론은 복음의 역사는 역사의 한복판에 묵묵히 요동없이 진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촛대가 서서히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선교 역사에도 큰 분기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현장에 우리가 이제 봉착을 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안디옥의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고는 이제 몇 낯선 이름과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 속으로 세세히 살피기 앞서서 헬라 사람들이 갖는 이름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헬라 사람들은 이름을 쓸 때 우리하고는 사뭇 달라요. 우리는 이름의 순서를 쓸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직함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직책에 있느냐. 그래서 높은 직부터 앞에다 두기 마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열 또는 나이 순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갖는 이름의 표기 방법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합니다. 하고 오직 하나의 기준만 통하는데 이름을 쓸 때는 그 사람이 직함과 상관없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그 중요도로 이름의 서열을 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열거된 이름은 헬라식 표기로 기술을 했는데 따라서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등장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된 인물이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착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할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겠죠? 그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일 먼저 사도들의 발 앞에 갔다 헌신한 인물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인물인데 여기 제일 앞에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등장을 하나 보십시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혹시 여러분 피부가 검은 사람을 우리 뭐라고 이렇게 옛날에 놀렸던 기억이 있죠? 뭐라 그러죠? 니그로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도 얼굴이 좀 까마잡잡한 사람이나 또 흑인이 지나가면 니그로 지나간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도 몇 명 니그로가 있어요. 교역자들 가운데. 비행기를 타면 국내인들만 쓰는 그 용지를 그 목사님 앞에는 안 놓는대요. 동남아시아인인 줄 알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이 니게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검은 피부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 같아 보입니까? 유대식 이름 같아 보입니까? 유대식 이름이죠. 그러면 조합이 돼요? 흑인인데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이에요. 이 부조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인물에 대해서 재밌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으로 얻었는데 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개종한 특이한 신앙의 이력을 가진 인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신앙 이력을 가졌던 인물로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을 볼까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라는 표기는 라틴식 표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계통의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인물이 누구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왕족에 하나 끼어 있네요. 근데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저 한 집의 형제들이 평균이 네 남매 정도였습니다. 저희도 네 남매예요. 4남매. 아들 둘, 딸 둘인데 우리 부모들 세대는 형제들이 평균 8명, 7, 8남매가 보통이고 9남매, 10남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거의 한 평생을 임신을 하고 살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제 그런 집안은 제일 큰형하고 막내하고 나이차가 거의 부모 자식 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이를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나이차가 많은 동생, 그걸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왕족이에요. 자, 구성원을 보십시다. 바나바, 정통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기오, 맞나요? 루기오. 라틴식 이름을 가졌어요. 어쨌든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왕족 혈통의 한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걸로 봐서 에서의 혈통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왕족이에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 앞에 알뜰 모를 듯 글자 하나가 다른 이름과는 달리 붙어 있어요. 및 사울이라. 이게 헬라식 표기에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및 사울이라. 무슨 뜻일까요? 괄호 밖에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지 않은 대상이에요. 저 사람이 회심을 했다곤 하는데 저 진짜일까? 몰라. 또 언제 돌변할지. 우리 전부 정보 파악해가지고 잡아가두려고 쇼하는 걸지도 몰라.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 성도들에게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것은 늘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니까 떨쳐낼 수는 없고 이름을 쓰다가 정식으로 서열에 이름을 쓸 수는 없고 해서 및 사울이라 실질적으로는 괄호 밖에 인물이라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이름들을 쭉 열거해 놓고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방 땅에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아주 기특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을 자기들이 자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철저히 맡기면서 하나님의 의도된 방식을 따르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자, 첫째,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행위는 뭘까요? 무엇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행위가 될까요? 뭘 것 같습니까? 예배입니다. 여기 주를 섬겨 할 때는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누가 칭찬을 받았죠?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어요. 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는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어요. 예배라는 건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복잡히 얽혔던 인생의 문제들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 거룩한 주일을 주말로 바꿔버렸어요. 여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향락의 날로, 쾌락에 먹고 지는 날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달력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그 말은 주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첫날이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사유예요. 여러분들은 첫날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금식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금식. 자, 이 금식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고 지나가십시다.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먹는 만큼 힘을 써요. 그래서 밥을 못 먹으면 힘을 못 쓰죠. 근데 그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마치 자기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떼쓰는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애들이 제일 잘 써먹는 수법이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걸 엄마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나 밥 안 먹어. 그래버려요. 속으로는 한 대 주워받고 싶지만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또 병 걸릴까 봐, 몸이 상할까 봐, 키가 안 클까 봐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아, 한 입만 이것만 먹으면 해줄게 이러고 사정을 해요. 금식 기도가 그런 거예요? 또 일부 잘못된 이해를 가진 분들은 자기 명함에다가 옛날에 이런 촌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금식 기도 40일 2회 실시 암흑에. 이 금식한 게 계급이 돼 있어요. 이건 대단히 금식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금식은 그런 게 아니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만큼 힘을 쓰는 인간이 그 음식을 끊음으로써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적극적인 표현은 이 문제는 그래서 주님만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떼쓰는 수단이 아니라 금식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금식이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는 거나 여타 종교들이 자기 수양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결국 금식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 아주 귀중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어요. 누구를 선교사로 처음에 파송을 할까? 그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따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인도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십시다. 주를 섬겨, 아 이게 예배하는 일이었구나. 이제 알았어.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명료한 정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군요, 화요일 날 캄보디아에 가서 금요일 날 돌아왔어요.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데 아시죠? 앙코르와트가 있는 유명한 관광지도군요. 근데 저는 뭐 워낙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설교를 3시간을 잡아놨더라고요. 거기 이제 한 500명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이 4개국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하는데 거기 강사로 이제 섬기러 갔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많은 가슴앓이가 있어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이 많아요. 고국과 뚝 떨어진 그 밀림 속에서 문화가 단절이 돼 있죠. 정보가 끊어져 있죠. 외롭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자녀교육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정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위로와 격려를 물론 하면서 좀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한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 아주 극소수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현장에 떨어지면 거기다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선교 현장에다가. 극소수이긴 하나 이런 선교의 형태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욕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목회 현장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왕국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은 어느 현장에나 굵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중요한 성경적 가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입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놀랍게도, 앞을 보세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시하셔서 결정을 내린 뽑아낸 두 인물이 첫 번째가 바나바예요. 두 번째가 사울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들었던 헬라식 이름 표기 개념대로라면 지금 안디옥교회 제일 영향력 있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근데 바나바를 뽑아내요. 그러면 제일 있으나마나한 사람 누굴까요? 및 사울이라.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았고 또 하나는 제일 있으나마나한 정도가 이 사람은 좀 비껴줬으면 이런 인물을 선교사로 뽑아냈어요. 이 부조화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까요? 여기 이중적인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 인간적으로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 첫 선교사를 뽑아내면서 바나바를 뽑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떠나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습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지난주 헤롯의 죽음과 그 여동치는 지도자들의 환란을 보면서 그 역사의 한복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흘러가는 전진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주 큰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 은퇴를 선언했어요. 나 이제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은 그들이 그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이 일간지에다가 대대적인 대문짝만한 전단에 가까운 전면에 가까운 광고를 냈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남아주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을 지켜주십시오. 인간적인 정리와 신의는 이해가 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법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는 더 이런 인간적인 영향력을 뽑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존경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암흑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헤롯이 왜 죽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죽었어요. 이것은 피차가 지도자도 조심해야 될 덕목이지만 성도들도 매우 뼛속 깊이 조심해야 될 덕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상의 자리에 떠밀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잠시 붙들렸다가 쓰임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칼빈이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후대에 칼빈의 제자들이 그를 자꾸 우상시하잖아요. 뭐 동상을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뭘 자꾸 만들어 놓고 그게 다 망할 짓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뽑아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나다.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관점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강해 오면서 일관되게 보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책 이름이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성령님의 행전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아멘으로 마무리도 했고. 자, 그런데 사울은 여기 왜 끼었어요? 사울은 예? 지금부터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 복음의 포문을 열 겁니다. 사울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려고 이방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사람들에게는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지 않은 대상이고 미심쩍은 인물이에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을 사용하지만 선교도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단지 붙들려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가 모자라게 보이든 불안하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엮어져 살아가는데 인간 이해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에요. 당장 그 사람이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한 문제가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맡겨가지고 저 될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예배 중이지만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기 가슴을 이렇게 탁탁 두들기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네? 굉장히 흐뭇하게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돼야 돼요. 내가 스펙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생긴 것도 짱구 같지만 내가 무엇을 기초로 존재하는가,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이게 중요한 자기 인생의 근거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당한 이유예요. 이유. 믿습니까? 사울, 사람들은 저 사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붙잡아다가 쓰시면서 사울을 바울로 깎아 빚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린 피차 서로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 보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네. 저도 지금 뭐 염색도 하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염색했더니 많이 젊어졌죠? 네. 제가 흰머리 희끗희끗하게 이 화면에 자꾸 나오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만나면 젊고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하세요? 그래요. 안 피곤하다고. 근데 자꾸 흰머리 때문에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돈을 좀 드렸어요. 어우, 염색 되게 비싸요. 네. 어디서 했냐고요? 비밀이에요. 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십시다. 3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결국 교회는 성령님의 결정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근데 보내니라 라는 동사가 나오고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에 뭘 받아? 보내심을 받아. 자, 여기 보세요. 3절에도 보낸다 라는 동사가 나오고 4절에도 보낸다 라는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두 동사가 영어나 한글 성경에는 별 구분이 없이 똑같이 써졌어요. 그런데 원문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그 다른 게 오늘 이 본문 해석에 무슨 의미가 있나? 다른 차이는 과연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내니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폴리오. 다시 한번 아폴리오. 이 아폴리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짊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게 하다 그 뜻이에요. 바나바는 어쨌든 교회 지도자였죠. 그 양 어깨에 짊어진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폴리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지워진 책임과 의무를 놓아주다, 면제시켜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이 바로 보낸다라는 파송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냐 하면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파송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는 정확히 성령님이 파송하고 교회는 그 파송의 결정에 순종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일부 교회도 목회자도 잘못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파송하는 줄 아는 교회도 있어요. 선교사들 가운데도 담임 목사가 파송해 준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기초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이제 교회 현황을 브리핑 받다가 여러 군데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현황을 보고 다 잘랐어요. 재정 지원 다 중단해라. 그러니까 이제 지시가 내려오니까 재정 지원이 다 중단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 현지에서는 매달 선교비 오는 걸로 사역 따고 먹고 사는데 갑자기 설명도 없이 딱 중단이 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이 새로 계약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관점에 맞게 다 계약 내용을 해서 선교 현지에다 회람을 시켰어요. 여기에 사인을 하는 사람은 선교비를 다시 보내고 여기에 사인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걸로 우리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폭력이에요. 주먹만 안 내밀었지 이건 폭력이에요. 이런 폭력이 많아요.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은 한 대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더 상처가 크죠. 교회들이 그래서 선교를 재정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 선교비 보내주는 재정 붙들고 말 안 들어? 깎어? 잘라? 그리고 선교사 보내는 거 얼마 안 돼가지고 왜 보고 안 하냐고. 아니 선교 현지에 떨어지면 말 배우는데 10년이에요. 에? 그럼 무슨 보고할 게 있겠어요. 선교라는 게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까? 영혼을 다루는 문제는 그렇게 결과가 기계에서 빵 찍어내듯이 제품 찍어내듯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교에서는 자꾸 독촉을 하고 하니까 거짓 선교 보고를 써요. 과장되게 보고서를 써요. 그 일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자꾸 교회 개척하라고. 그 선교사들도 그런 강박관 때문에 자꾸 교회를 만들어요.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 선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해야 될 역할의 한계가 뭐냐 하면 그 땅에 복음의 동기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 그 민족에 복음하는 그 민족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민족들을 지도자들을 키우고 사람을 만들어야지 외형적인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선교가 되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재정이 있다 보니까 자꾸 선교를 물질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재정 보내주면서 그 재정 줄 붙들고 말 안 들으면 잘러 깎고 선교사들을 스트레스를 줘요. 그건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선교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3.1교도 내년이면 교회 설립 60주년이 됩니다. 해야 될 행사도 있겠고 만들어야 될 프로그램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다가 무엇이 제일 의미가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 월요일날 당회에서 6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 한 사람을 전담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년 봄쯤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할 겁니다. 누가 갈지는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 뽑아서 보낼 거예요. 60주년을 맞아서 제일 의미 있는 일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하나의 통로를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3.1교회가 물질적으로 물량적으로 크기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겸손해서 성령은 어느 자리에 임하는가? 어떤 극치의 열정이 있는 자리에 임하지도 않고 어떤 진보의 화려한 현장에 임하지도 않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언제나 성령님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낮고 천한 자리가 어딜까요? 복음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도 이 성령님의 역사에 붙들려 순종되어야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이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서 성령의 결정에 겸손히 순종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죠.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차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눈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서신 채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제목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선교는 전쟁입니다. 포석만 오고 가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박미진, 안성권, 전병도 이 세 사람의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60주년으로 파송될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이분들이 그 선교지에서 물질적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겸손히 쓰임받는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이 선교는 교회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내 인생 한터함도 이렇게 순종되어지고 주님이 결정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시고.